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십계명 여덟 번째 말씀이고요. 다음 주는 우리 포럼에 오시는 배덕만 교수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열 번째 두 번의 설교가 남습니다. 오늘을 제외하고 그래서 오늘 함께 도둑질 아닌 그 도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럴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그랬을지 오랜만에 왔는데 자꾸 눈길이 가네요. 네. 혹시 어렸을 때 오락실이나 만화카페 가느라고 엄마 지갑에 손댄 적 있어요? 여기도 당연히 여기도 있고 여기 네, 보니까 없죠. 여기 있어. 네, 우리 그런 적 있죠. 주로 이제 형제, 사실은 저는 자매들은 뭐 엄마 지갑에 손 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로서 이렇게 보면 형제들은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죠. 그 후에 조금 더 커서도 뭐 남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훔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두 주 동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나누었는데 그 두 설교처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도 그저 남의 지갑이나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정도라면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어렸을 때처럼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아요. 지갑에 손대지 않아요. 그런 행동은 내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오늘 설교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계명이 되겠죠. 예. 문제는 우리 대부분에게 오늘 계명이 과연 그 정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인지 아니면 그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른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은희 자매가 설교문을 읽어보신 것 같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아주 서머라이즈 해주셨는데 사실 이 오늘 십계명 설교 십계명 구절을 담고 있는 구약을 보면은요 이 도둑질하지 말아라라는 것에 대해서 남의 소유를 훔치는 도둑질에서 시작해서 도둑질이라고 여겨질 만한 행동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하지 말아라는 당연히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리고 1차원적으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도둑질이라고 여겨질 만한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 아모스서 8장 5절 6절에 보면은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인다라는 행위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저울을 속이는 거죠. 무게를 속이는 겁니다. 거짓과 사기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15절에도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대 근동에서도 역시 정직한 상거래가 얼마나 도둑질과 비교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농경사회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복잡해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에스겔서나 신명기서에서 나와 있는 말씀 정도보다도 훨씬 더 도둑질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돈뿐만 아니라 소유물뿐만 아니라 남의 집의 염소나 남의 집의 어떤 양뿐만 아니라 그것 훨씬 더 넘어서서 경제에 있어서도 정치에 있어서도 사람 살아가는 관계에 있어서도 아 저건 도둑질이지 저건 올바르지 못하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사람들의 분노를 사는 일이 훨씬 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명인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출애굽기 20장 2절을 우리가 반드시 계속해서 리마인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수천 년 전 히브리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21세기 여기 베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역시 출애굽되어진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도둑질하지 말아라와 관련하여서 더 신중하고 더 근원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가장 먼저는 우리는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연 사람을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여덟 번째 계명은요, 사실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와 탐내지 말라, 사실 그냥 같은 선상에 놓아도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왜 이 비슷한 계명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유대교에서는 오늘 여덟 번째 계명이 어떤 소유물에 대한 것, 다시 말해서 이 물건, 이 안경, 이 컴퓨터, 이런 소유물에 대한 도둑질이 아니라 사람 도둑질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유대교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유대교의 해석이라고만 생각하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기에 사용된 그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는 가나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사람을 유괴하다, 도둑질하다, 가나브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전서 1장 9절에도 보면은요, 신약입니다. 히브리전서 1장 9절에 보면 율법이 제정된 것은 아비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 살인자, 간음하고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제정한 게 그런 것을 엄중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아비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 살인자,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 사람을 유괴하는 자. 십계명의 순서와 무엇이 똑같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디모데 전서에서는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대신에 사람을 유괴하라고 했습니다. 아비와 어미를 살해한다고 표현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의미가 이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구약성서에서도 그렇고 신약성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나눌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유괴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유괴한다 혹은 사람을 인신매매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노예 제도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제도는 지금 사라졌죠. 이미 현대사회에서 그런 노골적이고 공공연한 그런 노예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다양한 형태로 사람을 도둑질합니다. 사람을 인신매매합니다. 지금도 동남아에서는 어린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성범죄가 흔합니다. 사람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좀 더 개인적인 레벨로 내려갈까요? 부부 사이에 한 사람이 상대방을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다른 배우자를 언어적으로, 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폭력을 가한다면 그것도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다가가게 얘기할까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인격이나 독특함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만 키우려고 한다면 그것도 자식을 도둑질하는 것,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떤 형태로건 고용한 사람이 고용인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나 여기 미국에서나 외국인 노동자를 그렇게 제대로 대우하지 않으면 그것도 사람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사람 도둑질이라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오히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유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람 도둑질입니다. 그것이 멀리 있는 사람이건, 내 배우자건, 내 자식이건, 내 직장 동료이건, 소유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그것도 사람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이런 사람 도둑질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학대하고 있던 바로의 폭력 아래에서 수백 년 동안 도둑질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에 의해서 도둑질하고 살았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신 것. 오늘 계명에 비추어 보자면 하나님께서 바로로부터 이들을 도둑질해 내오신 거죠. 좋은 의미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첫 명령, 인간에 관련된 첫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충만하여라, 이것은 자기의 이기심으로 도둑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기심으로 상대방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존하고 그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 도둑질과는 정반대인 것이죠. 저도 읽어보지 않았지만은 샤르트르의 희곡 중에 닫힌 방이라는 작품이 있답니다. 방문이 닫혔대요. 닫힌 방이랍니다. 거기서 지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옥, 그건 타인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닫힌 방에, 닫힌 공간 안에 있는데 타인이 지옥이랍니다. 바로 이 사람이 지옥이랍니다. 네.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사람 도둑질하고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사람 도둑질한다면, 그렇다면은 세상이, 타인이 정말로 지옥일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바로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한 관계 가운데에서 사람을 도둑질하지 않는, 아니 오히려 풍성케 하고 충만케 하는 그러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구체적으로 청지기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Stewardship,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명령과 부탁을 받아서 사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가 지금 갖고 누리고 있는 것은 정확히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주신 분, 그것을 나에게 주신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도둑질이 사라진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청지기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희년 정신이죠. 영어로 주빌리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십계명대로 살았더니, 도둑질하지 않았더니, 그랬더니 이루어진 것이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희년이 무엇입니까? 50년이 되면 나에게 빚진 자의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50년이 되면 내가 빚진 자로서 저 사람의 채무자로서,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빚을 다 갚아주는 겁니다. 50년이 되면은 노예를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50년이 되면 땅을,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지만 그 땅을 본래 소유했던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건 구약에나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바로 어떤 면에서 이 희년 정신, 이 샬롬의 정신, 바로 이것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샬롬은, 평강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샬롬은 내 안에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샬롬은 이 구체적인 희년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펼쳐질 때 그것이 진정한 샬롬이라는 겁니다. 아담에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다스림은 바로 이 희년 정신과 같은 지배가 아닌 섬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아담입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된 형상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은 타락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3주 전이군요. 3주 전에 성령 강림 주일 예배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덜란드의 신학자 반덜리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섬김이고 주술은 지배이다. 주술이 뭡니까? 위치크래프트죠. 예, 위치크래프트는 컨트롤링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미네이팅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것은 영적인 세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위치크래프트, 경제적인 위치크래프트, 뭐 정치적인 위치크래프트,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위치크래프트의 목적은 도미네이팅이에요. 컨트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기거나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술이랍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신앙은 섬김이래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청지기로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 백성들은요 지배가 일상화된 바로의 위치크래프트 주술의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상으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도둑질하지 말라. 희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희년을 이 땅 가운데 펼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 저 번영의 원리, flourishing 하는 생명주고 충만케 하는 그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돌려주어야 하는 땅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의 삶에서 탕감해 주어야 하는 빛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이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도둑질에 대한, 도둑질의 얼터너티브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각자의 삶 가운데 빛을 탕감해주고 각자의 삶 가운데 땅을 돌려주는 것도 있어야 하겠지만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둑질 대신에 생각하는 청지기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common good이죠. 공동선이라고 하죠. 그렇죠? common good.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common good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도서관, 공원, 그렇죠? 공공미술관. 이건 우리 누구나 다 즐기는 거잖아요. 이건 공동선이죠. 맞습니까? 우리 누구나 다 즐기는 거니까 공동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바로 그런 영적인 공동선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가령 이야기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뭐 세금에서, 부동산에서, 교육에서, 환경에서, 식량에서, 정치에서, 전쟁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common good, 공동선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희년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그렇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다 너무나도 당연히 소명의식으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소명의식으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우리 간혹 우리 진철 형제와 한 번씩 만나서 커피숍에서 주로 피츠에서 만나요. 피츠에서 만나서 피츠의 대화이기 때문에 핏대입니다. 핏대. 핏대를 서로 올리면서 제가 지어낸 거예요. 그냥 핏대. 피츠에서의 대화 핏대. 거기서 막 서로 막 핏대를 올리면서, 근데 요즘은 좀 덜하지만,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진철 형제와 대화하면서 가장 자주 나오는 그 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맞죠? 네.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그 책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칼빈은요, 칼빈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직자의 소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어요. 예. 목사만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고 거룩한 일이라고 확인시켜 준 것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확인시켜 준 것이, 그게 종교 개혁의 아주 큰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의자를 만들거나 대장장이이거나 코딩을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 소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소명에 따라 지금 또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면 보상을 받고 그 성실과 정직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자기에게 주신 직업을 소명으로 알고 그것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보상을 받고 그렇게 이 평생을 살아가면 그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래요. 네,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라고 박스 베버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건강한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꽃을 피웠다고 말합니다. 왜요? 자기 일에 성실히 일하잖아요. 누구나 다 성실히 일하고 성실하게 보상을 주고 성실하게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이 도둑질이 발붙일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죠. 막스 베버가 이야기하기도 전에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죠. 궁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기댈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청지기 정신, 희년 정신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떳떳하게 벌이를 하고 수고하고 일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체적인 청지기 정신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건강한 노동 자본주의보다는 소위 얘기하는 금융 자본주의가 판치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건강한 투자보다는 투기와 사기가 당연시되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지 않는 행위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 저는 사실 해당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일이나 저축하고 투자하는 일에도 이런 소명의식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질하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골적으로 도둑질하지 않게 되는 거죠. 소명에 따라 하루하루 산다라는 것은 더불어 당연히 그렇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는 것,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처럼 우리의 한평생이 짧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린 것으로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쉬는 것이 마땅합니다.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전도서 기자가 말합니다. 이것이 곧 사람이 받을 몫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면 최소한은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욥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욥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어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죠?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명으로 내 삶을 알고 내 삶에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주신이도 여호와여 거두어 가신이도 여호와지만 이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뜻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